예, POG 612회입니다. 페이스북 팬페이지는 facebook.com/POGREAL, POGREAL이고요. 애청자 메일은 POGSEND@gmail.com, POGSEND@gmail.com이고요. 유튜브는 영어로 POGD이고 한글로 팟캐스트 치시면 나옵니다.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스팅 기프츠 하고 있고요. 경쟁률이
당연히,
낮으니까.
경쟁률이 낮으니까. 지금 이제
피곤하네요.
막, 그, 뭐냐, 이번 험블 초이스에서 하필 또 상계 또 와가지고, 키가 올라갔어요. 용과 같이 세븐이 일단은 키가 올라와 있고요, 하나. 근데 이게
근데
언제 나올진 몰라요.
언제 나올지 모름. 몇달 뒤에 나올 걸?
몇달 뒤에 나올
최근
거고, 외전은 아닙니다, 예.
한 이틀 사이에 스팅키가 한 20개 늘었을 텐데. 20개
아,
아니야. 30개. 30개, 30개.
그거는 님이 늘린 거잖아. 아, 아무튼, 네.
내가 파라티콘에서 20개짜리 미스테리를 가차로 돌렸어요.
가차가 이렇게 해롭습니다, 여러분.
20개를 돌리니까 7개가 겹치더라고.
아, 맙소사. 그 중에
퀴즈를
중복
4번 했어요.
7개.
퀴즈를 4번 했어요.
저런.
그래서 키가 30개가 늘었을 것이야. 30개
아무튼
넘지.
사연이
여러분,
있어요.
사연이 있습니다.
심지어 2개나 있어요.
일단 짧은 것부터 해라.
예, 유튜브에 들어온 사연입니다. 일단은 2개네요. 예.
유튜브에 2개나 올라와 있어.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는 저번에 그 아마존 무인 매장 얘기했었죠?
네.
예, 네, 뭐, 아마존이 무인 매장 관리에 AI 돌리는 것보단 사실, 무슨 음악이야?
무슨 소리야?
계단 아니야. 계단 아니야.
리꾼인가? 오케이. 그럴 수 있어.
다시. 자, 아마존이 무인 매장 관리에 AI 돌리는 것보단 사실 인도인 1,000명 쓰는 게 낫다던가 뭐라던가 그거였죠? 라고 하셨는데, 제가 거기다 댓글을 달긴 했어요.
뭐라고 달았나요?
실제 기사를 좀 달았죠. 실제로 원격 근무로 세세한 수정을 시켰다라는 그 폭로가 있었다고. 예.
그게 어차피 AI가 지금 뭔가 막그 겉보기에는 굉장히 그 훌륭하고 뭔가 쓸모가 있고 하는 거 보이지만 실제로도 그렇고 어느 쪽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고 보통 AI를 손댔습니다라고 하면 보통은 한 번씩은 사람의 손을 거쳤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것도 제일 싼 값이에요. 근데 웃긴 거는 AI를 쓰는 것보다 사람 쓰는 게더 싸게 먹혀요, 사실은.
예,
애초에.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AI라고 하면은 AI가 모든 걸 직접 학습하고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한 작업당 1원 이내에 무언가가 들어갑니다. 사람이
작업당
손댄.
1원 이내라고는 해도 솔직히 얘기해서 그게 뭐 진짜 까놓고 막 뭐가 극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덜 떨어지는 게더 떨어 좀덜그 엄청나게 후진 게좀덜 후져지는 그런 효과밖에 나진 않아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게 맞냐라고 물으면 사실 맞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배로 손해보는 것처럼 하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써요. 왜냐면은 언젠가는 저게 그런 싼 가격을 대체할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일단 미래를 위한 투자 같은 느낌으로 쓰는 거고
AI가
사실상
그리고 학습 단계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접하는 챗봇은 이 학습을 인터넷으로 한단 말이죠. 거기서 사소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인터넷에 다 진짜 맑지가 않아. 그걸 걸러야 돼, 누가.
그러니까 챗GPT가
필터도
심심,
사람
그건
해야지.
그러니까 대놓고 구라를 치는데 너무 뻔뻔하게 구라를 치는 게 쳐가지고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몇건 있었죠.
그러니까
예.
네?
나무위키야.
아세요?
나무위키야.
아니,
틀린 말은 아니야.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어떤 한국의 힙합 가수가 AI 챗봇 빙, AI 챗봇도 아니고 빙, 그냥 빙. 빙 쪽에서 자기 이름을 한글과 영어로 써봤는데, 일단 한글은 내용이 그렇게 많이 없더래요. 영어가 내용이 의외로 많았는데, 틀렸어. 소속사가 없는데 소속사가 있다고 나온다거나, 뭐, 아니면은 뭐, 초기에 어떻게 과정을 거쳤는데, 그 과정이 아니라든가, 그 식으로 틀려있어. 근데, 그게 그렇게 된 이유는 간단하지. 워너비를 따로 모았고, 또그 데이터에, 뭐,
멀어져, 아저씨, 멀어져. 멀어져? 목소리가 멀어지고 있어. 무슨 일이야?
디스크도
고정 기능을 안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고정 기능을 내가
감도를 켜고 감도를 켜고 그 잡음 제거를 끄는 게 나을 걸? 내가 꺾는 입을 켰나 지금 헷갈리는데.
끄는 게 나을 거예요. 저희는 어차피 저화질로.
디폴트가 뭔지 모르겠네.
뭐 어쨌든 그거 이어서 얘기하자면은 결국은 현재 챗봇은 자연스럽게 이야기 자연스러운 문장을 만드는 것에 현재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 확인 자체 뭔가 하질 않았어요.
지금도 멀어져?
정보가 예. 네.
지금도 멀어져?
아니요, 괜찮아요, 지금.
잡은 제거가 아예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정보가 맞아요. 없는 것에 대해서 그냥 없다라고 말하면은 자연스러운 대화가 되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 또 꾸면서 얘기하는 게 또 생기기도 하고 챗GPT에서 흔히 얘기 발생하던 문제였죠.
네. 뭐 그렇대요.
어느 정도가 있긴 할지는 잘 모르겠는 게 인터넷을 진짜 쥐잡듯이 긁게 긁었을 거라서 어지간한 게 있긴 있을 거예요. 그 있는 게 진짜냐가 뭐 알 수 없고 또 만약에 여러 가지 뭐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의견이 나왔을 때 그 중에서 뭐를 판단하느냐 이건 뭐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드립과 정보를 구분을 못하죠 AI는.
조크를 구별을 못한다고 해야 되지 않나 그 드립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 조크도 있고 드립도 있고.
아 유어 페이스가
블링 투 어스라고 하면은 이제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러니까 뭐. 아머드 태종의 아이패드 추척 사건 뭐 그런 게 유머글로 떠돌고 뭐 그랬었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AI 관련 이슈는 뭐 결국은 사람을 써가지고 데이터를 가공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는 기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AI가 스스로 학습한다라는 건 환상이고 이번에 그 아마존에서 그 빈 계산대를 운영하면서 실제로는 그 1,000명의 인도인 직원을 고용해가지고 검수 작업을 맡겼다라는 거는 그렇게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은 이게 웃긴 꼴이 되는데 테세우스의 배 같은 그런 느낌이 될 것 같은데 그 인간처럼 사고하는 AI가 나온다고 쳐. 그렇게 해가지고 인간처럼 사고하는 AI가 나온다고 쳐. 그러면은 걔는 인간을 쓸모 있다고 판단할까?
인간 세대의 끝이 도래했다.
인간 시대의 끝이 도래했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결국 내가 배워온 신화의 끝이 결국 저 놈들하고 똑같은 거라고 하면서 자괴감 들어서 자멸할지도 몰라.
아니죠. 다른 게 될 수도 있죠. 이제 공포의 로봇 꼰대가 나오는 거죠.
그건 터미네이터.
그건 뭐 꼰대가 아니가 물리적인
물리적인 제재가 들어간다. 뭐 이런 거.
너무 무섭다.
아무튼 그리고 이건 좀 이따가 또 얘기하는 주제랑 겹치는데 결국 창조한 사람의 그 지식과 창조한 그 종의 지식과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든. 결국에 AI라는 게. 우리가 생각 그 공상과학에서 생각하는 그 저 너머의 지점 인간이 파악을 할 수 없는 저 너머의 지점을 계산해서 알아낸다 뭐 이런 것이 가능할 리가 없잖아. 왜냐하면 지식 베이스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정이 돼 있는데 어디까지나 한계는 있다.
그리고 AI라고는 좀 약간 상관이 없는데 요즘은 그 서양권 쪽에서 그 무인 계산기를 좀 줄이는 체제라 그러더라고요. 왜냐면은
무인 키오스크.
그러니까 계산기 마트 같은 경우에
계산대. 계산대. 네. 계산기가 아니라.
아, 계산대.
무인이야. 원래 원래 사람이 쓸 수 있어. 그리고
계산대.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 무인으로 무언가를 한다라는 게 인력을 줄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회적 안전 자원을 끌어와 가지고 쓰는 거기 때문에 이제 서양권에서는 이제 도난이라든가 그런 게 오히려 계산대 뚫겨보니 사람을 쓰는 게 더 낫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 네. 결국 다시 사람이 돌아가긴 해요. 물론 이제 AI가 그렇다고 뭐 우리 안 써요 할 거는 아니긴 할 텐데 저걸로 얻는 수익이 많냐 손실이 많냐 하면은 뭐 VR처럼 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한 곳들이 달라질 수는 있어도 없어지지는 않을 거다.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런 느낌이죠.
예. 그러면은 이번 예 네. 이번 사연은 그렇게 끝내고 이제 다음 유튜브 사연은 예 다음 사연입니다. 폴아웃 드라마 보셨나요? 재미는 있는데 드라마라기보단 남의 폴아웃 플레이 실황 보는 듯이라고 하십니다. 사실 아마존 프라임 독점 드라마라서 보려고 하면은 약간 까다롭긴 해요.
폴아웃 드라마 사실 그것 때문에 일단, 폴아웃이 참 다시 폴아웃 4가 다시 뜨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재미가 있다라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새도 좋다고 하고 팬서비스도 좋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가입은 하나도 안 까다롭고요.
아, 그럼요?
한국에 접속되는 페이지로 들어가서 그냥 거기서 가입한 계정으로 보면 돼요.
무료 누구냐? 체험이 있을 테니까 한번 해볼까?
무료 체험이 있나? 그건 잘 모르겠네.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근데 이제는 이제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라는 한국에 자주 진출한 상태가 아니라서
찻소리가
뭐 생각스럽다. 어쨌건 뭐 정식 출시를 한 상태는 아니라서 굉장히 적어요.
예.
제대로 쓰려면은 VPN 타고 미국 가고 캐나다 가고 그래야 된다 뭐 그 정도고. 근데 그냥 아마존 프라임 전용만 보겠다면은 뭐 한국이 훨씬 싸요. 5,900원밖에 안 해. 기억이 안 나는데 정확하게.
잣소리가 아우.
예전에 가입해서 한국에서도 보고 VPN 타고 가서도 보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 그러니까 나도 안 봤어요. 쉽게 말하면.
아니 난 그냥 저 내용을 듣는 것만으로 가입이 귀찮아 지금.
어쨌든 그러니까 폴아웃 드라마가 좋다라는 소문은 들었지만 본 사람은 없습니다. 리꾸님 안 보셨죠?
죽었어.
아, 폴아웃 드라마 얘기하니까 생각났는데 사실 헤일로도 드라마 했거든요?
아, 있죠. 헤일로 드라마.
그쪽은 평이 안 좋죠.
네. 내가 평은 뭐 안 봐도 모르겠는데 그쪽은 이제 TV 쪽이 들어가면 파라마운트 플러스 하는 그쪽에서 볼 수 있을 거예요. 볼려면.
아, HBO? HBO Max였던가?
아, HBO Max가 아니고 파라마운트 플러스.
파라마운트 플러스. 아, 다른 거지. 맞다.
HBO Max는 저기 웨이브 쪽에서 계약을 하고 있나? 뭐 그런 식이 뭐가 아마.
그러니까 해외 OTT도 상당히 많이 퍼져 파편화돼 있어서 참.
진짜 파편화 많이 있더라고요. 진짜
너무 많아. 그리고 저기 지무시하게 차가 지나가네요.
뭐 어쨌든 뭐 폴아웃 드라마에 대해서는 뭐 직접 보진 않아가지고 할 말은 없지만은 평이 좋다. 원작 팬들을 위한 팬 서비스가 좋다. 하지만 팬 서비스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팬이 아닌 사람도 볼만한 드라마로 만들었다라는 평까지만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폴아웃 4가 동접자가 늘어나고 베데스다는 거기에 노를 젓는다고 이제 그러니까 물 들어오니까 노 젓는다고 패치를 했는데 문제는 그 패치가 모두들을 싹 막아버렸대요.
못쓰게 막아버려가지고.
역시 베데스다는 베데스다구나.
일단 베데스다 아니 뭐 그것도 그거고 폴아웃 76이 접속자가 늘었대요. 이게 놀라운데.
그러니까 패치별 거듭해가지고 할만한 수준까지는 올렸다 그러더라고요. 할만한 수준까지.
아 그거 안 하면은 서비스 당장 접어야지. 뭐 하는 거야. 그거라도 안 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는 인간형 NPC들도 있고 뭐 레이드 보스도 있고 인간형 적들도 있고 뭐 그렇다고. 예.
근데 폴아웃 세계는 대충 핵으로 망한 조망한 세계관 아닌가? 근데 인간적이 있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데 이러고.
그러니까 폴아웃 76은 초기 이야기니까 그것 때문에 인간형 NPC를 안 넣었던 거거든요. 근데 욕을 하도 먹어서.
당연히 인간이 있어야 돼. 그래도 어딘가에 살아남은 인간쯤은 있겠지라는 설정이 들어가 있어야 돼. 포스트아포칼립스라도.
그렇죠. 원래 포스트아포칼립스가 그런 거죠. 네.
다 조지고 살아남아서 봤는데 뭔 도련변이 새끼들밖에 없어. 그럼 나는 뭐야가 되는 거라. 이게 말이 돼? 이러면서.
그러니까 적어도 대화가 가능한 상대가 있어야 됐다. 뭐 이런.
근데 그게적 내린 거는 뭐 대충 저가로 게임 만들려다 보니 그랬던 거지만서도.
야, 뭐 그건 그렇지. 자, 그렇습니다. 저희는 폴아웃 드라마를 보지 못했다.
평가가 좋다는 평을 얘긴 들었고 베데스다의 뻘짓도 얘기를 들었다. 그 정도.
베데스다가 뻘짓을 많이 했다. 원래 많이 했지만. 자, 그럼 이제 메일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POG AOGN 청취자입니다. 저기, 제목이 이래요. POG AOGN 청취자입니다. POG가 맞습니다. AOGN은 제가 그냥 쓰는 겁니다. 옛날에 썼던 겁니다. 예.
나한테 온라인 게이밍 네트워크.
닥쳐. 네트워크도 아니었어. 너드렸지. 아무튼, 안녕하세요. POG를 벌써 8년째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감사합니다. 8년째. 예.
감사합니다. 땡큐.
예. 예. 레디오 낫을 재미있게 플레이해서 사연을 드립니다. 게임은 조금 어려운 편이었는데 인공지능도 비정상적일 정도로 즉각적으로 반응해 몇 번이고 반복해서 스테이지를 플레이하는 고생을 했었지만 그래도 꽤 재미있게 플레이했습니다. 스와트4를 해본 경험이 있어서 금방 적응을 했고 스와트4의 정신적 후속작답게 전작보다 더 나은 게임성을 보여줬습니다. 2023년에 나온 게임입니다. 참고 레디오 오너스는. 설명 그대로 이게 그 뭐냐 스와트 제작진이 만든 정식적 후속작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예예. 예.
그런 물건인데 2023년이고 지금 스팀에서 53,000에 팔고 있습니다. 저게 외부 아저씨.
터널 소리가 나요. 터널 소리가.
어디 계세요 지금? 네, 어디 계세요 지금? 네?
아 바람 소리가 그러면?
응 바람 소리가 아마 들어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소음제거 해볼까?
소음제거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저기 외부로 나가면 오락가락할 때가 가끔 있어. 그건 어쩔 수 없다. 2019년에 알파 액세스를 했고요. 2021년에 얼리 액세스를 했었고 정식으로 2023년 12월 13일에 정식 출시를 했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어디 게임이냐? 아일랜드 게임이네요.
자, 사연을 계속 읽어주시죠.
이 게임이 특히 마음에 들었던 것은 게임의 주제가 미국 사회, 더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사회 문제를 다뤘다는 점인데요. 마약, 인신매매, 불법 포르노 제작 및 유통, 미성년자에 대한 폭력, 극단주의자와 음모론자들, 미국의 살인적인 의료비, 복지 사각지대에 몰려 범죄자가 되는 용의자들, 고위공직자의 비리, 교내 총기 난사, 밀수, 밀입국 문제, 마지막으로 극단적인 성별 갈등까지 굉장히 무거운 주제들이 뒷배경으로 다뤄졌고, 각 인물은 내용이나 분위기가 다르지만 스토리가 서로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습다. 이 게임의 전신인 스와트4 또한 중범죄를 다루고 있지만 게임 내에서 미성년자 인물에 대한 폭력적 성적 묘사나 교내 총기 난사 같은 직접적인 묘사는 아예 없었기에 레디오 낫은 훨씬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무거운 주제들을 필터링 없이 날것으로 다룬 탓에 투자를 받지 못해서 얼리 억세스 기간이 굉장히 길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리 억세스, 알파 억세스까지 포함하면 4년 걸렸고 앞서 해보까지 하면 거의 2년 가까이 걸렸는데 저게 일단 저희는 이 레디오 낫을 플레이 안 해봤어요. 저도 그렇고 코코마 여기 했어. 지금 예, 플레이 해본 사람 아마 없을 거야 여기에서는.
예. 그러니까 4인 특수부대가 이제 범죄자들 소탕하러 들어간다라는 게 일단 간단한 게요.
예, 데모크라시 해버리는 게임이에요. 예.
그런데 말했듯이 이게 그 사회적 이슈에 가까운 범죄들을 꽤 상세하게 묘사한다. 그리고 그 네 명의 특수부대가 들어가는 것 자체도 이제 굉장히 현실적인 특수부대 진입을 만들어놨다라는 걸로 꽤 이슈가 됐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예. 난이도가 꽤 높다.
네. 그러니까 사람은 총을 맞으면 네. 죽어를 제대로 구현했기 때문에. 네.
그나마 좀 나았다라는 거구만. 2025년.
나는 뭐 FPS도 안 하고 멀티도 안 해서 겹치잖아.
자, 그럼 사연 계속 읽어주시죠.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 시작해보죠. 이 게임이 어떻게 심의를 통과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 문제를 심각하게 다룬 게임이 이전에도 있었는지도 궁금하네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점들을 깊게 생각해볼 수 있어서 여운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정식으로 받은 심의는 ESRB는 RP고요. 패기는 16입니다.
AO는 아니네요.
AO는 아니에요. 놀랍게도.
직접적 묘사가 없기 때문인가?
ESRB가 뭐라고?
ESRB는 RP. 그러니까 테스트 심사 예정이에요. 레이팅 팬딩이에요.
팬딩이라서 그냥 받은 게 없는 건데?
받은 게 없고 폐기만 16을 받았어요.
어쨌든.
명확하게 부정적으로 표현한다 있지만 사실 그쪽은 좀 더 빡세서 그런 거는. 이거는 심의 주체 기관이 어떤 기준으로 그 게임 내 콘텐츠에 벌어지는 것들을 판단을 하고 거기에 기준을 잡느냐에 따른 거라서 심의는 정말 그 기관에 따라서 갈릴 수 있다 정도로만 답을 해둘게요 일단은. 이 심의를 통과했는지라고는 해도 사실 모델 컴뱃도 그런 식으로 통과를 많이 했거든. 그렇게 따지면 단순히 폭력적이나 혹은 이제 신체 훼손이나 그런 것들을 따지면은 굉장히 많은 게임들이 의외로 안 될 것 같은데 되네 식으로 통과를 많이 하긴 했습니다.
어쨌든 이게 택티컬 슈팅 게임이라고 부르네요 이런 게임을.
옛날 그 왜 있잖아 이제 그 심각하고 긴박하게 돌아가는 현장을 기반으로 진짜 철저하게 저 작전 세워가지고 조 짜서 들어가는 게임이 몇 없어요 사실.
레인보우 식스 초기작들.
예, 초기작들이 그 대표적인 게인데 그게 진짜 많이 약하긴 하거든 사실은 게임 자체가. 그래가지고 이후에 그냥 패스트 그러니까 빠르게 킬다는 게임들이 나오면서 많이 사정된 게 계통이기는 한데 레디오넛은 진짜 그런 면에서 보면 정말 오랜만에 보는 택티컬 슈팅이 많네요. 그리고 이런 사회 문제를 심각하게 다룬 게임이 이전에도 있었느냐?
잠깐만. 레디오넛이 128에 ESRB는 M인데?
ESRB M으로 나왔어 이제? 잠깐 기다려봐.
보니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보도자료인데 아예 레디오넛 쪽에서 뿌린 보도자료인데 거기 끝에 그렇게 써있어. 아예.
보자. 옛날 걸 내가 잠깐 봐가지고 아마 그게 있었을 거야.
이것이 바로 얘기하는 사회지.
그렇지. 봅시다. 이게 어디로 가야 하느냐.
텔레그램으로 썼으니 어디로 가야 할까요? 뭐 이런 거 할 필요 없고. 맨 끝에 가면 나와. 맨 끝에.
아, 느려. 가끔 아크가 너무 느려. 게임 프레스네요. 게임스 프레스네요. 레드워너.
게임스 프레스 쪽에 보도자료니까.
뭐. 128 ESRB 레이팅 오브 M. 매추어네요.
M 받아야지.
그게 아니네.
이건 받아야 되겠네. 이건.
이게 제대로 된 거지. 이게 뭐
제대로 된 거지.
어쨌건 뭐 생물이고.
네,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사회의 어두운 면을 다룬 게 있냐라고 그러면은 어딘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정도의 차를 다룰 수는 있어도 그러니까 이건 이거예요. 가상의 무대인 게임에서 현실의 요소를 얼마나 가져왔느냐에 대한 문제거든. 그리고 이거를 정말 심각하게 다루느냐 다루지 않 메인스트림으로 다루느냐 다루지 않느냐의 차이에서 보는 게 빠를 것 같기는 해. 사실 그 게임이 아무리 그 가상의 세계를 다루고 있어도 결국은 결정이 되는 매체나 혹은 이야기가 되는 중심 요소는 대부분 현실에서 차용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지. 이거를 현실에서 실제 일어난 사건 날 것으로 갖고 오느냐 아니면은 그걸 좀 각색해 가지고 비유하듯이 틀어서 갖고 오느냐.
아 뭐 카스를 예를 카운터 스트라이크 같은 예를 들면은 그게 테러범 대 진압이잖아요.
테러리스트 대 카운터 스트라이크죠. 예.
테러부대잖아. 근데 실제로 테러가 일어나긴 일어나잖아 세상에.
세상에 테러는 많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 테러 부대와 대테러 부대, 아니 테러 부대래. 테러리스트와 대테러 부대가 싸운다는 것 자체는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고, 근데 그걸 우리가 현실에서 따온 게 아니냐, 뭐 이런 걸 잘 생각하진 않잖아요. 어두운 면도 맞긴 한데, 굳이
그렇죠.
근데 레디오넛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범죄 현장 같은 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다루면서 좀 더 그 무겁고 어둡고 뭐 이렇게 다루는 걸 텐데 기초를 해서 만들긴 하겠지만 그렇게까지 들여다 보여주는 건 별로 없다. 근데 뭐 종류는 다르지만 워브 마인이나 뭐 이런 것도 있고 세상에는 그냥 전쟁이라는 것도 우리 민간인이다. 근데 살아남아야 된다. 근데 누군가 막 뺏어와서 살아남아야 될지도 모른다. 이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도 되게 어두운 그런 거니까 뭐
그러니까 도덕적 딜레마나 현실적 범죄에 대해서 다룬 게임들은 하나하나 언급하기 시작하면 조금씩 조금씩 나오긴 할 거예요. 근데 레디오나 같은 경우에는 좀 범죄 전반을 다루고 있으니까 좀 많이 다르고.
아니 받아들이는 경험이 다르죠.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어쨌든 매체나 이런 걸 접하면서 각자의 의견 같은 게 생길 수 있고 그 안에서 무수하게 많은 그 가지가 생겨나잖아요. 의견에 대한. 그런 면에 있어서 라디오 음악 같은 경우는 극단적으로 이제 강력 범죄가 일어나는 현장이 메인이고 굉장히 이거를 꽤 현실적으로 묘사했다라는 데에서 가치를 둬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소재만 가지고 따지면은 이제 그 가장 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장르의 게임을 로스트 저지먼트도 그 중 하나고. 영소받지 못한 자는 그 학교 집단 따돌림을 기반으로 벌어진 나부효과가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거기에서도 명확한 답은 내놓지는 못해요. 왜냐면은 그게 게임에서 해결된다라는 것이 일단 말이 안 되고, 왜냐면 현실에서 실제로 있는 일이고, 이거는 어떻게 해도 답이 안 나오는 문제 중 하나거든? 사회적인 문제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애매두루뭉실하게 한 것도 있기는 한데, 그리고 진짜 가볍게 다루는 거면 페르소나5도 그중 하나죠.
그러니까 게임에서 좀 가볍게 다룰 수는 있지만 소재 자체 무거움으로 따지자면은 무거운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죠.
딥하게 들어갔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임들은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거를 대놓고 보여주는 게임이 듣기 드문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무겁게 다루면은 일단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 현실을 팍 받아들이는 걸 매우 달갑지 않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가상이기 때문에 그냥 그걸 놓고 어느 정도 놓고 도덕적인 책임이나 이런 걸 놓고 가는데 그거를 아예 대놓고 요거를 해라라고 강요한다고도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레디오넛은 그 소재를 어떻게 좀 그 게임으로서 녹여냈냐라고 생각하니까 특수부대로서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높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보다는 어쨌든 진압을 해야 되면서 이제 그 사람들과 협력을 하거나 AI와 협력을 하면서 집중하는 상황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아까 말했잖아. 투지 안 들었다고. 나 같아도 돈 안 넣어. 투지 안 들었다고 아까 말했잖아.
아, 투자는 안 들어올 만한 소재이긴 하죠.
그러니까 나 같아도 돈 안 넣어.
내가 투자자였어도 힘들죠. 많이 고민할 거야 이거는 진짜. 아예 안 넣거나.
고민을 안 해. 그냥 안 넣어. 저걸 그냥 대충 표면적으로 다루고 말기 바라지.
그렇지. 그게 실제로 들어가면 아주 머리 아프거든.
아니 청소는 사람들이 게임에서 청소는 사람들이 그거를 엄청 대단한 배경을 바라지도 않아요 별로. 그냥 총 쏘고 저쪽이 아 하고 죽으면 끝나는 거지. 그걸로 뭐 거기에 이거저거 레디오넛이 별난 거지.
그러니까 명맥이
어쨌건 대규모 히트를 쳤는데
뭐가 히트를 쳤다고요?
펍지 배그.
배그.
그런다가 엄청난 히트를 쳤는데 이게 진짜 쌍막하게 막 심각하게 막 그렇게 표현을 해놨으면 그걸 하겠냐고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레디오나
어마어마하게 100명 들어가서 한 명 살아남다가.
아니 배그가 만약에 이랬으면 웃겼을 거야. 100명인 너희들은 이제 100명의 플레이어로 다 들어가고요. 좁아지는 통로 안에, 좁아지는 이제 그 권역권 안에서 마지막 한 명이 살아남을 때까지 싸워야 됩니다. 죽은 사람은 계정이 삭제되고요. 이랬으면은 안 하겠죠. 아무도. 실제 상황이면은 이게 만약에 실제 상황을 기반으로 했다. 그래서 현실적인 요소를 반영하기 위해서 죽은 사람은 아예 계정을 지워버리고 새로 만들어서 다시 시작하세요. 라고 했다면 아마 안 했겠죠. 정말로.
아, 이렇게 캐삭 정도야 뭐 사실 할 수 있지. 근데 캐삭에 딸린 게 이제 리바이브가 100만 원 진다거나 그러면 안 하지.
사실 그것보다도 그런 거를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을 노골적으로 보여준다거나 참혹한 현실을 보여준다거나 그랬으면은 당연히 마이너한 게임이 됐겠죠. 극하게.
그러니까 뭐 또 솔직히 리스크가 꽤 큰 게임인데 이스케이프 오브 타르코프, 이스케이프 프롬 타르코프도.
아이고.
그 게임 같
에? 피곤해가지고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데 일단은 에. 저 게임 소재하고 장르가 일치하는 점이 있으니까요. 리얼한 범죄 현장을 다룬다는 점에서 니즈하고 소재가 많아 떨어진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딱히 사회 고발이 그러니까, 목적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택티컬 슈팅에는 진지한 상황이 어울린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게 실제로 먹힌 거고요.
그러니까 진지한 상황이라기보다는 저게 애초에 그 경찰 특수부대가 소재고 그걸 얼마나 리얼하게 표현하느냐가 문제인 게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현실의 범죄를 다루는 게 제일 합당하긴 하죠.
네.
이제 그 현실의 범죄를 다룸에 있어서도 뭐 실존할 법한 그런 범죄를 뭐 특별히 피턴이 거치지 않고 그대로 날고 그대로 다룬다는 것도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긴 해요.
나름 근데, 의미는 있지.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런 소재를 다룸으로써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게임이 되느냐 하는 거는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네요. 거기까지는.
메시지를 보낸다까지는 아닐 거예요. 애초에 시뮬레이션이 더 가까운 게임이라고 보고 저걸로 메시지를 줄 거였으면은 사인협동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무언가나 내러티브를 줬겠지. 만약에 정말 범죄 현장을 사실적으로 나와서 여러분 범죄 현장에서 이런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큐멘터리를 찍으면 돼요. 그냥 게임으로 낼 이유가 없어.
영상 매체하고 달리 게임은 플레이어가 부품이 돼서 같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피로도가 높아서
야, 저분들이 이렇게 수고하고 있구나 하고 이제 깨닫게 하는 게임인 거지. 그래. 체험형.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그런 용도는 아니지 솔직히. 누가 그러려고 그래.
그러니까 옛날에 시리어스 게임도 그렇지만은 피곤해서 못 해요. 대부분은.
그러니까 레디오나스 결국은 그 택티컬 슈터에 맞는 그 진중한 소재를 쓰긴 했지만은 결국은 그 소재가 게임의 전부는 아니니까 결국은 택티컬 슈터라는 게 중요한 거니까. 네. 그러니까
다시 앞으로 들어와서 이런 무거운 걸 다른 게임이 또 있냐 있긴 있을 텐데 기억은 잘 안 한다. 다루더라도 좀 피상적으로 다룬다.
그렇죠.
있긴 있을 거야. 근데
연인가 있긴 뭐 있을 거야.
칼리토님이 얘기한 듯이 페르소나 5도 굉장히 무거운 주제였고 솔직히 페르소나 3, 4, 5 다 무거운 주제야.
주제만 따지면 이거를 청춘 드라마처럼 엎어놓았으니까 다른 걸로 엎어놨으니까 그렇지. 어우 원래 그 진 여신전생 시리즈가 생각한 걸 보면은 답 없어 거기서.
3는 특히 그랬죠.
3는 뭐 꿈도 희망도 없죠. 예.
해서 뭐 결국은 레디오넛은 못 해봤기 때문에 아주 자세한 얘기를 하긴 힘들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이제 이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사연 보내주신 분은 이 게임에 대해서 굉장히 그 보여주는 묘사나 그 행동 방식이나 게임의 플레이 스타일을 보면서 본인 나름대로 깨달은 바가 뭔가가 있었다는 거고 그거를 게임을 통해서 익혔다는 것만으로도 지식이 올랐다. 결과적으로는. 지식이 올랐다. 이건 좋은 겁니다. 순기능으로서는 좋은 겁니다. 확실히.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사회 문제가 다른 사회 문제를 다룬 게임이 있을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이 미친 것도 지능이 올라서 생긴 결과입니다. 좋은 겁니다. 이거는. 순기능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얘기하지 말고. 스타스톤도 있는데 세상에.
그 게임 얘기하지 마. 그건 아니야.
스타스톤 온라인.
그 스타스톤은, 오우쉣. 스타스톤은, 그거는, 그, 뒤틀린 황천의 잘못된 결과물 같은 거예요. 그런 게 세상에 나와서 안 된다.
사연의 뭐, 마지막 결론을 뭐,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은, 무엇도 진중한 소재를 다룬 게임은 많지만은, 네드얼라든 택티컬 슈터라는 장르와 맞물려서 이게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된 거지, 사실 다른 게임들도 곱씹어 보면은 진중하고 시리어스한 내용들을 다룬 게임들은 많긴 합니다. 근데 그거를 장르에 따라서 혹은 이제 그 판매할 계층에 따라서 좀 다르게 포장하고 그럴 뿐이죠.
혹은 네. 희석하거나
장도 아니고 희석에
희석시킨다에 더 가까워요, 사실.
예. 네.
주제의식은
그렇지. 그냥 그렇게 만드는 것 뿐이지, 만드는 사람들이. 그냥.
요소만 갖다 쓰고, 나머지는 진중하게 안 쓰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사실은 저도 아는데, 굳이 그냥 좋게 포장하면 그런 거고요.
오히려, 저, 뭐, 되게 집중해서 하는 거는, 저, 전쟁 다룬 게임들이 고증 따지고 할 때, 전쟁 고증은 굉장히 따질 텐데, 그 전쟁이 비극을 다루지 않아요.
비극을 다루진 않아, 확실히. 그러니까 병사가 왜 전쟁에서 병사가 왜 소모품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비극을 잘 다루진 않죠. 그거는 그거야말로 재미가 없거든.
그러니까 전쟁의 비극을 다룬 쪽은 이제 시뮬레이션이나 어드벤처 게임 쪽에 많이 가 있죠.
응. 시뮬도 없고 어드벤처로 가지고.
그러니까 어드벤처지 그거는.
디스 워 오브 마인은 시뮬이라고 하긴 좀 그런가?
예, 조금 애매해요. 시뮬레이션의 기초를 갖고는 있는데 내레티브적인 요소는 어드벤처에 더 가까워서 조금 반반 섞여 있다고 봐야 돼 그거는.
그거는 또 전쟁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본 거라서 일반적인 전쟁 게임이랑은 다르니까.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존을 다루는 거고 그 생존에서 도덕적인 가치관과 그거를 어느 정도로 생존에 저울지 이걸 얼마나 잘 하느냐야, 그러니까 사용자의 그 관점을 어떻게 반영하느냐의 그 차이니까 조금 다르긴 하지.
근데 전쟁 게임 같은 게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아주 옛날 게임은 아주 옛날 전쟁 게임은 모르겠는데 비교적 최근 전투는 아예 참전한 사람들을 데려다 인터뷰를 하고 그런 걸 따더라고. 뭐 영화도 만들 때 따듯이 뭐 그런 식으로 따나 본데 뭐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전쟁의 참상을 따진 않아요.
참상을 따지진 않죠. 진짜에 진짜 이게 어려워요. 그리고 그거를
참상을 다룬 거라면은 그 바리엔츠와였나 그 어드벤처 게임 하나 있었고
그것도 솔직히 얘기하면은 조금 애매.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의 시점에서 보는 무언가를 얘기할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이 그 등장인물이 겪은 감정적인 선을 그 유저가 받아들이는 그 감정선에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는 진짜 다른 문제라 이거는 솔직히 표현하기 힘들어.
정말 예외라적인 예외 중에 예외는 아마 스펙업스 더 라인 정도가 있을 것 같고.
아 스펙업스 더 라인.
그거는 계속 언급될 수밖에 없는 게임이.
그건 계속 언급할 수밖에 없지 그거는.
근데 그래서 좋냐라고 하면 애매하죠.
에 솔직히 그러니까
그래서 좋아?
호불호라고 하면은 불호를 외칠 사람이 더 많은 게임이죠.
당연히 불호지.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이걸 그럴 수밖에 없지. 왜냐면은 그거는 자기가 그 등장인물의 현재 상황을 대리체험하는 거잖아.
그렇죠.
결코 좋은 기분으로서 맞이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참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시점에서 안 좋은 걸 볼 거라는 거는 뻔히 예측이 가능하니까.
그거 만들 때 그냥 다들 미쳤던 거지 그냥.
그러니까 니어 시리즈 만든 요코타로가 미친놈이 왔습니다.
얘는 안 해봐서 모르겠고.
걔는요 그 게임은요 그냥 그 전반적으로 인간 혐오가 너무나도 뿌리 깊게 확대 있는 거라서 네 그런 겁니다. 네. 아무튼 좋은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덕분에 신나게 떠들 수 있었네요.
이렇게 우린 이렇게 사연만으로 30분 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사연이
8년이나 8년이지 이걸?
나도 궁금해.
우리는 지금 13년 하고 있는데요. 뭐
그러니까
13년 하고 있는 사람이 8년 듣는 걸 뭐라고 할 수가 없지.
그렇지.
13년이에요.
네. 여차저차 13년이 됐어요.
여기서 끝났어.
뭐, 우린 끝났어.
그럼 이제 뭐 사연은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게임기 소식이나 몇 개 치고 끝내죠.
일단 좋은 것부터 할까, 나쁜 것부터 할까.
뭐, 일단은 그냥 지나가는 소식 하나. AVGN이 20주년을 맞이했어요.
와, 제임스 롤프씨 축하드려요. 20년이나 해먹으셨어, 이걸. 이지스.
유튜브는 19년 됐지만 AVGN은 20년 되었다.
야.
시네메스터에서 자체 호스팅으로 영상을 먼저 올리기 시작했었고 나중에 유튜브가 나오더라.
1세대 유튜버죠.
1세대 고이 저 전 저 고대 전설 유튜버지.
그러니까 유튜브라는 게 나오기 전에 유튜버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1세대, 0세대 뭐 그렇게 부르지 않을까?
0세대.
1세대는 좀 그렇고 0세대가 맞겠지. 그거는 아무래도. 아무튼 자, 20주년 그래. 축하드리고요. 나쁜 소식 먼저 할래? 좋은 소식 먼저 할래?
아, 좋은 소식이 좋은 소식 있어요?
좋은 소식이 있지는 않을 텐데 뭔가 게임 나왔다는 소식은 좋은 소식이야. 그렇지?
아,
그런 의미에
그런 의미에 좋은 소식이지 뭐 더 있겠어요?
그럼 좋은 소식부터 하죠.
좋은 소식이 뭐냐? 뭐가 있지? 잠깐만 왜 이리 왔어? 이 금지 같은 거. 자, 가시죠. 닌텐도 스위치 후속기의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맞다.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그런 게 있었어요?
예, 네. 그런 게 있었어요.
정확히는 발표가 아니고
사장이 직접 내년, 그러니까 올해 회계 분기, 그러니까 25년 3월 안에 닌텐도 스위치 후계기를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단 6월에 이제 관련 소프트웨어, 이제 하반기 발표할 소프트웨어 라인업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 닌텐도 다이렉트도 하긴 할 건데요. 거기서 후속기 얘기는 안 할 겁니다라고 트윗을 올렸어요. 사장이 직속으로.
공개 예고에 예고하는 건 일본 특기인 것 같아요.
닌텐도의 특기죠, 정확하게는. 저거는 유구한 역사야. 유구한 역사, 진짜로. 뭔가 이제 슬슬 판매량이 후달리기 시작하면은 이거 나온다라고 이제 떡밥을 뿌리면서 사람들이 다른 걸 안 사게 하고 후속기를 기다리게 만드는 아주 못해먹은 상술입니다. 예. 덕분에 닌텐도 팬보이들은 비명을 질렀고요. 그리고
예. 후속기가.
그리고 몇몇 발표 이후에 이제 몇몇 가지 소식이 나왔는데 닌텐도 어카운트 시스템은 후속기에도 적용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닌텐도 관련 소식으로는 6월 기준으로 이제 X를 통한 친구 공유와 사진 공유를 전부 폐쇄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머스크이네 이놈.
머스크가 API를 너무 비싸게 판 바람에 소니 다음으로 이제 퇴출이 됐어요. 퇴출이 될 예정이에요, 정확하게는.
일단은 스위치 후속기의 화이화에 대해서는 아직 오피셜로 뜬 게 없습니다만
하겠지 저거는 해야지. 안 하면 개새끼지 진짜.
그냥 포지션이 3DS 뉴 3DS 그런 느낌으로 나오겠죠.
그래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갖고 있는 닌텐도 패밀리 플랜 있잖아, 먼슬리 플랜. 그거를
많이 팔았지.
그거를 갖고 와야 돼. 이제는 갖고 와야 돼, 진짜로.
그러니까 지금
갖고,
스위치가
큰일 나, 진짜로.
스위치가 Wii나 NDS보다 더 많이 팔리지 않았어요?
1억 대 팔렸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 스위치 원래 유저들을 끌고 오지 못하면은 좀 곤란해지니까 결국은 하위 호환과 연동은 필요하다.
하위 호환 안 할걸요? 제 예상에는 그냥 하이호환 안 하고 아싸리 스펙을 높여도 살살을 사기 때문에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아, 스펙을 너무 올렸기 때문에 하이호환을 못 합니다라고 핑계를 댈 수 있다.
솔직히 하이호환이 옛날에는 좀 뭐랄까 메리트가 있었는데 이제는 하이호환 안 된다고 해도 사람들이 그냥 그러니 할걸요? 의외로 목숨 가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다른 나이도 있고 피곤해서 백로그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오락기를 안 사지, 지금은. 게임기를 지금은 안 사지.
아, 하이오한 해줄 테니까 스펙 낮출래? 아니면 하이오한 없어도 되니까 스펙 높이려면 다 스펙 높이라고.
야, 그렇지. 그러면 그거 이지선다면은 올릴 수도 있고.
곤란하지.
그리고 하이오한이 별로 돈 되는 것도 아니라서 이제는.
돈이 안 되죠, 그래. 정확하게. 네. 어차피 API 같으면.
그러니까 하이오한은 사실상 중고거래 하는 건데, 리메이크로 된 거랑 리마스터 하시면 한 번 더, 돈 한 번 더 버는 건데, 굳이?
아까 광님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이게 또, 유구한 전통과 역사가 있어. 한 번 흑암을 한 번 말아먹는다는.
자, 두 번째는 과연 말아먹을 것인가?
이번에 말턴이지?
그렇다기보다는 페미콘과 슈퍼 페미콘은 잘 팔아먹었기 때문에.
뭐, 특별히.
아니야. 두 번 하고 한 번 말아먹는 그런 느낌이지.
이번에는 특별히 새로운 신호는 안 하고 그냥 스펙만 높아서 나올 것 같아요, 예상이.
그냥 U3DS 포지션이겠죠.
그리고
3DS 예상하고 있죠.
뉴3DS까지는 아니어도, 그러니까 그거보단 높겠죠. 뉴3DS는 너무 높겠지. 마이너 그래 업그레이드고.
너무 업그레이드긴 했지.
네. 후속기라고 할 만하긴 하겠지만은 뭐 특별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봐야 플스4 수준까지만.
그러니까 특별한 거를 또 시도하기에는 뭐 시도한 것들이 다 시원치 않았어요, 사실. 결국에는 하던 거였어, 다들. 그게 문제예요.
그렇죠. 자.
자, 이거는 좀 이따가 얘기를 할 건데, 이번에는, 다른 건 제끼고, 다시 스위치, 닌텐도 얘기로 갈게요.
예.
닌텐도가, 닌텐도 월드 챔피언십.
아.
그거를 한국어로 내놓겠대요.
아, 그러니까, 제임스 돌프가 골든 패가를 들고 나와가지고 리뷰했던 그거죠.
네, 그거예요. 놀랍게도 한국어 대응을 하겠답니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사실 닌텐도는 비슷한 게임을 많이 팔기는, 시리즈를 내서 판 적은 있긴 있어요. 가장 나도 갖고 있는 건데, 닌텐도 3DS용으로 페미콤 리믹스라는 게임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사실 월드 챔피언십은 리믹스 버전의 대회판이에요.
네.
월드 타이틀 대회판이에요. 최단 기록을 누가 더 빨리 세우나 이걸로. 그거를 아예 본격적으로 스위치판으로 갖고 왔다라고 하는 게 진짜 웃기는 지점이었고 사실은.
그러니까 고전 게임 여러 개를 파트를 좀 나눠가지고 스피드런 하는 대회를 하는 게임인 거죠.
네, 그렇죠. 실제로 페미콤 리믹스 같은 경우도 특정 미션 주고 이걸 월드 랭킹으로 해가지고 누가 더 빨리 깨나 하는데 진짜 미친놈들 많더라고. 아니 내가 걸리면 3분 걸리는 걸 쟤는 16초에 깨네? 인간인가? 심지어 그 20 자체가 페미콤 그 시스템 그대로 돼 있어가지고 그 도트버그 같은 거 있잖아. 교묘하게 써서 깨더라고. 와 미친놈들인가? 이거 지금 요거 이제 인터넷 서비스 안 돌아갈 테니까 모르겠는데, 페미콘 리믹스 돌려가지고 세계 기록 보고 있으면은 리플레이가 되거든, 저 게임이. 리플레이 보고 있으면 정신이 아득해져. 그냥 아득해져. 저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것의 스위치 버전이 나오는
거죠. 네, 그것의 스위치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사인 플레이와 온라인 플레이를 지원을 하고요. 사인 코옵과. 사인 코옵도 아니지, 사인 경쟁이지.
보니까
8인에서 8인. 4인에서 8인까지
지원하네요. 세상에.
우정 파괴 게임이죠, 정확히.
이거 대충 AGDQ에서 8명이 같이 하는 걸 보게 되겠구만.
아마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저게 AGDQ에서는 그냥 풀 게임 하나를 최고로 빨리 워크스루 하는 게임 그 스타일이다 보니까 저거를 굳이 그렇게 저거를 끌고 와야 될 이유는 없어.
중간 코너?
그렇게 할 수는 있겠다.
어쨌든, 참고로 이거는, 그러니까 고전 게임, 그러니까 페미콤 시절 게임 13개에서 선정한 150 이상의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13개 게임에서 150개 장면을 가져와가지고, 그걸 스피드런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가장 이제 간단한 건 1-1 스테이지에서 슈퍼버스 빨리 먹기. 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적 여러 개 던져놓고 최단 시간에 빨리 깨기, 빨리 없애기 같은 거.
아니면 이제 컵이 이제 첫 번째 보스 빨리 깨기라든가.
보스 빨리 깨기도 빨리 깨기인데 특정 아이템 얻어가지고 특정 지점 꼬리나기 같은 것도 있었어요. 페미컴 리믹스 버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고 페미컴 리믹스 버전 같은 경우 익사이트 바이크 같은 게임도 있어가지고. 저거 몇 분 안에 통과하긴데 오쉣 그런 거.
문제는 이게 무료 게임이 아닙니다.
네, 패키지예요. 왜냐면은 애초에 그런 모음집은 패키지로 됐으니까.
일본 기준으로는 3,800엔이니까 한국에서 얼마에 나오려나?
3,800엔? 27,000원 정도로 예상합니다. 그 정도 가격 아니면은 안 사. 그 정도 가격 솔직히 그 내도 좀 애매하게 까네, 사실.
사실 우리나라에선 나중에 덤핑될 가능성이 높은.
좀 그렇죠. 네. 솔직히 저 원료가 됐던 페미컬 리니스 같은 경우도 진짜 마이너한 사람들밖에 안 해.
애초에 이게 결국은 게임 하나하나를 떼고 보면은 그냥 닌텐도 스위치 온라인 해가지고 받으면 그냥 풀 게임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 경쟁 랭킹이 있다라는 것만 이제 경쟁 랭킹이 있다라는 것만 메리트가 있는 거라.
아 이제
아 한국 가격 떴네요.
얼마 나왔습니까?
34,800원.
세게 나왔다. 3,800원에서 환율 적용인가?
점핑.
저거 근데 디지털용으로밖에 안 나온다면?
아, 그럴 수도 있으려나?
그럴 수도 있지. 아, 광님은 10시가 되셔서 가셨습니다. 이제 우리만
어쨌든,
얘기해야 돼요. 자,
어쨌든,
이제 이제 좀
스트리머들이 스트리머들이 좀 사서긴 하겠다 정도.
아, 저거는 별로. 생각보다 아이고. 별로. 왜냐면은 짧게 끝나는 게임인데다가 어떻게 연결되는 그런 게임도 아니고 그냥 도전하는 거에 의의를 두는 게임이라 그렇게까지 하진 않아요. 저거는 스트리밍으로서는 좀 실격이야. 스트리밍으로 하기에도 애매해. 여러 명 데리고 와가지고 합방할 거 아닌 이상은.
그렇네.
근데 그렇게 치더라도 지속력이 너무 낮아요. 게임으로서는.
그냥 차라리 저기 안에 들어있는 게임 하나를 그냥 온라인에서 풀 게임을 네. 하는 게 낫다.
아, 그렇죠. 저거 네. 하는 거 하느니 마리오 메이커로 만드는 게 만들어서 서로 담그는 게 제일 재밌을 겁니다, 사실은.
그렇네요. 어쨌든 이건 네. 진짜 그냥 고인물용 컨텐츠 게임이니까 지나가도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슬픈 얘기를 하죠. 마이크로소프트가 4개의 스튜디오를 폐쇄했습니다.
뭐 어떤 건 폐쇄하고 어떤 건 합병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폐쇄는 폐쇄죠.
아니, 합병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일부는 이전시키고 일부는 아예 닫아버렸기 때문에 합병이고 뭐고가 아닙니다. 그냥 애초에 흡수해가지고 쓰고 있던 자회사격 개발사인데 그걸 이제 폐쇄하고 다 그 스타필드 팀으로 옮기는 쪽도 있고 그거 아니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다 자른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베레스다에서 대규모 해고했고. 아켄 오스틴 폐쇄했고 하이파이럿이 지나했던 탱고 게임워크 폐쇄했죠.
네.
예.
그리고
얘네들
알파독이랑 라운드하우스 스튜디오도 폐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은 이제 일종의 외주 스튜디오 아니 외주 스튜디오일 텐데 하여튼 뭐 폐쇄를 했네요.
그래서 레드폴 DLC는 완전히 취사가 됐고요.
보고 있으면 얘네들 왜 자살하죠?
그러니까
왜 EA랑 똑같은 길을 걷지?
왜 자기 말에 총을 쏘지? 뭐지?
일단은 아케인 같은 경우에는 리옹 본사는 명맥을 유지하고 이번에 폐쇄한 쪽은 레드폴 담당한 쪽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흥하고 망하고는 둘째치고 그러니까 그 게임이 망할 수는 있어요. 근데 개발 능력을 보는 게 중요한데 얘네도 손에 꼽을 정도로 게임 잘 만드는 스튜디오들이거든요. 어쨌건 간에. 왜 얘네들은 폐쇄를 하지?
그리고,
진짜로.
그리고 이제 좀 더 오늘 뭔가 나온 게 또 있는데, 이거 말고, 제니맥스를 자를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더 줄인다고 합니다.
인쇄 넣고.
더 줄인다는 거를 기사를 제가 찾아봤는데, 일단은, 개발 1진보다는, 여기 이제 2진에서 그 이후들, 그러니까 QA들이나 그런 쪽 있잖아요. 좀 더,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더, 다르기 쉬운 사람들. 다르게 나쁜 말인데.
올라왔어, 이거는.
아, 이게, 규모를 줄이는 게.
텔레그램에 올리겠습니다. 예.
규모를 줄이는 게, 이게 안만 봐도 빙파운트 해가지고 자기 월급 올리려고 그냥 수익률 올리려고 줄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럴 수 있죠.
아, 그러니까 이게 뭔가 비전이 보이진 않아요. 뭔가 어떤 목적이 있어서 줄이는 거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게 아니야, 보면.
그러니까 허리띠 조이기인데 허리띠를 조일 이유가 없는?
아 허리띠 조이해 그냥 발을 자르고 있잖아.
그렇네요.
뭐하는 짓이냐고 이게. 일단 설명을 좀 해보자면 아케인 오스틴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 제작사예요. 딴 데도 아니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게임을 못 만드는 스튜디오가 아니고 매니지먼트를 그지가 퍼블리셔에서 매니지먼트를 그지같이 해가지고 망한 데거든요.
네.
레드포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얘네들이 잘 만드는 장르가 아닌데 그걸 억지로 만든다고 시킨 거고 프레이도 원래는 프레이로 나올 게임이 아닌 다른 그냥 이머시브 심 게임을 갖다 괜히 프레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망한 거라서. 아, 이게 진짜 운이 이렇게 없을 수가 없네, 있나, 얘네들은. 참, 비운의 스튜디오인데. 사실, 프레이는 발매 초기에 버그가 심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평이 깎이고 판매량이 떨어진 것도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판매량이 올라갔거든요, 점진적으로. 그리고 하이파이 러시 만들었던 뭐, 탱고끼모커야 뭐, 말할 것도 없고. 이게 또, 탱고끼모커 같은 경우에, 또 최근에 주목받았던 하이파이 러시 같은 경우에는, 디렉터가 또 다른 사람, 존요아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또 스튜디오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뱃살 이유가 없어요. 뱃살 이유가 없어요, 진짜로.
심지어 저거 이후에는 이제 후속, 하이파이 러시 후속 개발을 이제 기획 중이었고 진행 중이었다고 하는데, 진행도 하지 못한 채 이제 스튜디오 폐쇄가 결정되니까 아주 돌아버릴
그러니까
상황이겠죠, 아무래도.
감축을 하는 이유가 뭔가 퍼스트 파티에 좀 더 힘을 쓰여서 더 큰 게임을, 더 큰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예상을 해보면은 그럴만한 IP가 남아있지 않고요.
그렇죠.
IP를 스스로 말아먹었기 때문에.
음흠.
뭐, 새로운 IP 만들기 위해서 감축을 한다? 그것도 참 이해가 안 되는 노릇이고. 뭐, 그렇게 한다면야 이해를 해줄 수 있긴 한데, 그걸 할 바에는 차라리 저 폐쇄했던 스튜디오를 살려놓고 거기서 더 안정적인 게임을 뽑아내게 하는 게 합리적이겠죠. 뭐, 왜냐하면 게임 패스도 있기 때문에, 게임 패스가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산하의 스튜디오들이 안정적으로 게임을 개발해서 약간 규모가 작더라도 게임 패스에 그걸 업로드, 게임 패스에 그걸 서비스 해줌으로써 구독자 수를 늘리거나 아니면 좀 전면을 넓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당연할 텐데.
반대로 하고 있어, 지금.
모르겠네요. 뭐, 그러니까, 진짜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니코님이 말한 그거를, 그니까, 하이파이 러시가 증명했고 평가도 좋았는데, 딱 그걸 만든 스튜디오를 폐쇄해버리니, 예. 네.
그리고 락페이퍼 샷건은 그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게임 패스가 원인일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놓기는 했는데 실제로 어떨지는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그냥 뭐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요거의 파생으로 폴아웃 76에서 필 스펜서의 게임 그 필 스펜서가 만들어놓은 캠프 위로 누군가가 핵폭발을 떨궜다고 합니다.
뭐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데서도 많이 보이지만은 가장 수익률을 빠르게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사람을 자르는 거라. 인건비를 줄이는 게 제일 지표상으로 수익이 높아지는 거다 보니 아무래도 그 짓 하는 걸로밖에 안 보여서.
그냥 빈 카운터일 가능성이 높다.
예, 그러니까 어떤 뭐 대단한 목적이 있거나 어떤 뭐 스마트한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자를 수 있는 사람들 자른 거 아닌가 그렇게밖에 안 보여. 진짜 뭐 하는 건가 싶은데.
그렇네요. 참 그래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하면은 이제 게임 쪽으로는 이제 게임 패스가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 게임 패스가 게이머들한테 좋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요즘 쏙쏙 들어가고 있죠. 그게 계속해서 이상한 행보를 계속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장사하기 싫은가 봐.
필 스펜서는 슬슬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맞지 않나 싶고.
에 그럴수록 안 내려가려고 발악을 하기 때문에.
너무 일을 못해, 보면은.
그니까, 자기들이, 필 스펜서가 게임 패스에 대해서 얘기한 것들을 지금 다 어기고 있으니까.
그니까, 필 스펜서가 초기에, 그러니까 시작하던 초기에 남아있던 국적은 IP들을 다 말아먹은 상태라서, 헤일로 말아먹었고, 헤일로 말아먹은 게 제일 크죠, 사실. 기어즈 오버도 말아먹었고. 살린 게 없어요, 지금. 다 망했어.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한 능력인데,
심지어 신규 IP를 잘 만든 회사를 닫았어. 뭐지?
아, 진짜 헤일로 말아먹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해냈어.
그걸 해내지.
야.
모르겠네. 없어. 저쪽의 생각은 안 하는 게. 저쪽의 생각은 일지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 솔직히. 그냥 생각 없는 인간들이 있는 것 같아.
결국 현재 최신 게임이라고 말하는 AAA나 AA까지만 가도 사람은 있는 대로 가난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는 게 지금 제일 큰 문제인데 뭐 사실 너도 나도 이제 게임 만들기 싫은 거죠 사실. 그게 메인인 것 같아요 보면은. 게임 그만 만들고 이제 어떻게 좀 다른 걸로 돈을 버는 게 있지 않나 해가지고 이제 게임 패스를 다른 서비스도 접목시켜보고 싶고 막 그런 것 같은데.
이제 게임 패스 오피스 들어오는 거예요?
뭐 그런 건 아니어도 이제 뭐 소셜 예능 이용해서 뭐 광고도 넣고 뭐 이것저것 해보고 싶겠죠.
예. 나 그거 그것마저도 했었어. 그걸 하려고 했었으면 진작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죠 이제 거기까지는.
그래서 솔직히 필수 패서나 좋은 하는 거 보고 있으면 진짜 아,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다 이거지.
원래 하고 싶었던 게 그거긴 한데 걔네들이. 엑스박스 초기에 엄청 높고 내렸던 게 그거잖아요, 사실. B2B 쪽 강화를 해가지고 서비스 게임, 그러니까 서비스 플랫폼으로서 게임 코스를 정립시킨다는 게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바꿨죠.
이 게임 패스가 메인이 되면서 플랫폼 PC로 옮겨가서 사실상 별 의미가 없는 짓거리가 됐고. 그렇다고 게임 패스가 솔직히 얘기해서 플랫폼 폴더로서의 그 가치가 있느냐 하면 난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 사실.
그러니까 알파이자 오메가가 게임 패스가 그래서 돈이 됩니까가 문제인 건데 다른 것도 안 되지 않아? 지금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 같은 데가 된 거야 지금. 내가 생각하기엔 게임 패스가 지금 마수 입장에서는 큰 지금 예상하고 있던 수익에서 지금 기대값에 못 미치는 거 아니냐.
비교를 해보면은 애플 쪽의 애플 아케이드는 일단 게임들이 개발비가 적어요. 훨씬 적어요. 게임 패스에 비해서.
그렇죠.
압도적으로 적어요. 왜냐면은 신작을 내는 것도 아니고 기존의 서비스하던 게임을 약간 고치고 다듬어서 그냥 아케이드로 한번 덜입니다라는 게 더 많기 때문에 그래도 메리트가 있거든요. 광고 없고 인해 결제 없이 깔끔하게 게임 플레이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가 애플 아케이드의 알파이저 오메가고 그걸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게임 패스는 뭐가 있냐? 신작을 싸게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게임 패스를 유도한다고 홍보를 때렸던 게임들을 생각해 보자고요. 트리플 A, 레드폴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스타필드가 있었네요.
게임 패스의 문제는 트리플 A 게임이나 아주 고퀄리티 게임을 싸게 할 수 있습니다가 메인인 게 문제예요. 예를 들면 지금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는 말이 안 되지, 사실.
그렇게 나온 게임들이 진짜 파급력이 세가지고 게임 패스를 막 10% 20% 성장시키고 그럼 모르겠는데 최근 나온 것들이 점점점.
그러니까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게임 패스는 최대한 자잘한 게임을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예예.
근데 그 반대로 하고 있어요.
그걸 만들 스튜디오들을 지금 다 해체하고 있으니까.
애초에 트리플 A 게임은 라이브 서비스 게임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게임 패스 같은 거 잘 맞지도 않고.
그렇죠.
독자적으로 각 게임 회사나 플랫폼별로 독자적으로 돈을 벌어야지 게임 패스에 돈을 갖다 바치고 싶진 않을 거거든요, 걔네들도. 그리고 마소로서도 그게 돈이 되는 게 아니고, 사실.
그리고 솔직히 그렇게 따지기에는 겹치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사실 게임 패스는 뭐 있으니까 살려둔다라는 느낌이고 그걸로 이제 뭘 해보기 힘들 것 같은데 마소는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이상하기도 힘들걸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뜻이 있겠죠? 네.
뭔가 뜻이 있겠지.
그러니까 진짜 자잘한 게임들을 계속 냈어야 되는데 그 자잘한 게임을 만들 회사들을 닫고 무슨 생각일까?
그러니까 사실 하이파이러시가 크게 호평을 받았던 게 일단은 게임의 규모가 작았다. 그런데도 훌륭하고 잘 팔렸다거든요.
몇 개 내려가네 또? 6개? 7개 내려가는 거?
그러니까 앞으로는 트리플 A나 더블 A가 아니고 이런 하이파이러시 같은 게임을 좀 더 많이 내서 저변을 넓히고 뭐 게임 패스도 뭐건 간에 사람들이 좀 더 게임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고 그러자는 게 메인이었는데 네 모르겠네요. 뭐 하고 싶은 건지 결국에는
그냥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유지비가 안 맞아. 아무리 생각해도 수지타산이 안 맞는 짓을 하고는 있는데 자기들도 다 그걸 타파할 방법이 없으니까 일단 두기는 둬야겠고 이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게임업계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긴 해요. 앞만 봐도 플레이 타임도 그렇지만은 게임이 나와도 너무 많이 나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영화도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지금.
그렇게 하긴 힘들지 사실.
극장에 걸리는 타이틀도 생각해보면 영화도 이렇게 나오진 않아. 근데 그거보다 훨씬 개발비가 많이 들고 플레이어한테도 훨씬 플레이 타임을 요구하는 게임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 이게 유지가 되긴 되나? 힘들 것 같거든요, 아마 봐도. 그러니까 뭐 그렇죠. 점진적으로 그게 정리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긴 한데 지금 최근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해고라든가 감원이라든가 이런 게 뭐 일종의 거품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모르겠네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확실히 트리플 A 쪽은 이제 제작비나 홍보비가 감당 불가능하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렇기 위해서라도 어찌되었든 비싸게 해야 된다, 값을 올려야 된다라는 논의가 계속 나오고 있었고 이게 충돌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지금은.
그리고 이제 게임을 주로 즐기는 연령층이 30대로 넘어서 40대로 접어들고 있는데 그렇게 오래 못하거든요. 물리적으로 힘들어, 물리적으로. 이제 게임을 길면 안 돼요.
나이가 너무 서로.
플레이 타임이 길면 안 돼, 이제는 진짜로. 못해, 힘들어서.
그리고 임썸니악 2도 임썸니악의 그 마블 스파이더맨 2 같은 경우에는 그 유출 자료에서 나왔던 얘기가 그 천만 장을 팔았는데 손익분 기점이 720만 장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야, 천만 장 300만 장이 이득이었단 얘기네 그냥.
그래서 이번에 또 임썸니악도 그 정리해고 들어갔었죠. 그렇게 많이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답 없네 그거.
네. 개발 기간도 너무 개발 기간도 심하게 길어지고 있고 이래저래 유지 불가능하다는 게 사실 정론이었는데 그게 지금 드러나고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옆에서는 이제 스팀에서 이제 라이징 스타 게임들이 뭐 10만을 팔았네, 100만을 팔았네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이제 규모가 큰 게임들은 안 되지 않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과연 에드 스크롤이 나올까? 난 안 나올 거라고, 안 나올 거라고 봐.
그 전에 베데스다가 패스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전에 진짜로 베데스다가 문화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스타필드 러우 많이 말아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진짜로 베데스다가 문을 닫는다고 해도 별로 놀랍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놀랍지는 않을 것 같긴 하다, 나도. 그거에 관해서는 놀랍진 않을 것 같다.
그럴 수 있다고 뭐 생각할 것 같아.
아, 올 게 왔구나, 하지, 정확하게.
그니까 이게 생각을 해보면은 스타필드가 간만에 나온 신작이었는데 그거 이후나 이전으로는 나오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고 사실. 그러니까 스튜디오 하나 붙잡아 놓으면은 게임이 6년에 하나씩 나와. 그러니까 게임이 6년에 하나씩 나오는 것도 웃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이 너무 많이 나와.
그렇죠.
지옥이죠 아주.
희한해. 어떤 의미로 희한해.
그 와중에 이제 매너로드 같은 게임이 나와가지고 100만을 팔고 옆에서
나는 모르겠다 저건. 그러니까 저건 진짜 모르겠어 매너로드.
실패하기에는 너무 큰 게임은 이제 만들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스타필드가 그걸 확실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큰 거를 약속했다가 구현한 게 없어.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냥 실패하기에 너무 규모가 큰 게임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냥 규모가 큰 게임들. 무조건 네. 팔아야 되는 블록버스터가 나오면은, 글쎄요. 힘들 것 같아요. 사줄 사람, 그러니까 돈이야 벌 수 있긴 할 텐데. 그러니까 플레이를 못해도 아직까지 플레이를 안 해도 사주긴 하는 것 같은데.
스타필드는 손익분기점을 넘겼으려나? 이거는 얘기가 나온 적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일종의 구독 서비스 비슷한 개념으로 일단 사람들이 아직 사주고는 있는데 플레이는 못하더라도
그게 이제 끝발 다될 때가 나는 왔다고 보거든 사실.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지금 그야말로 한 세대 내내 한 콘솔 세대 내내 타이틀을 쌓아두기만 하고 플레이는 못한 상황이 이어진다면은 과연 앞으로도 그럴까? 저는 지금 그것 때문에 게임 안 사고 있거든요 점점. 확실히 안 사고 있어요 지금. 예전 같았으면 일단 프리오더 걸어놓거나 살 게임을 이제 아예 안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렇게
사도 안 한다는 게 거지. 사도 안 한다는 게 확실하게 확 그 박혀 있다 보니까 안 사게 되더라. 안 한다기보다 못 하지. 힘들어서 못 해요 이제.
쟨 못해. 나처럼 이제 다른데 좀 더 덜 신경 쓰는 이제 일상은 일상에서 신경을 좀 덜 쓰는 사람이나 조금 더 사가지고 이것저것 플레이는 해보고 그 정도까지지. 실제로 이제 이것저것 바쁜 사람들한테는 어려운 일이야 사실. 매우 어려운 일이야. 그렇습니다.
마소는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마소는 마소입니다.
결론입니다.
근데 마소가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 거 하루 이틀이 아니긴 한 것 같다.
마소
키넥트도 있어.
키넥트요? 그런 게 있었지. 그런 게 있었어요. 아.
그런 게 있었다.
인식은 더럽게 안 되는 무언가가 있었다.
앞으로도 있을 것 같다.
근데 야, 앞으로도 있을 것 같다는 좀 아닌 게 당해봤기 때문에 알거든 사실. 당해왔기 때문에 더 하지 않을 거라는 걸 이미 알거든. 그래서 뭐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게임 보조기기 같은 건 나올 수 있겠죠. 이제 플레이어들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플레이 보조기기 같은 게 필요해.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이제 다음 콘솔이 진짜 나오기나 할까야 진짜로. 오락산이 보면 이제 애매하거든.
아 닌텐도든 어디든 유작 좀 편의할 수 있는 뭐가 내줬으면 좋겠네. 이제 앉아서 뭐 하기 힘들고.
저런. 그래서 휴대기기를 내드렸습니다.
누워서 닌텐도 하는 게 최고긴 한데 누워서 하는 것도 좀 힘들어서 또.
누워서는 게임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자세요. 그러니까 역시. 이미 지금 피곤하고 가랴.
역시 창작물의 나이 나오는 이제 뇌파 조종 다이브 게임들이 나와야 되는
거. 그거밖에 답이 없다.
근데 있잖아 그거 하면은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는 하는데요. 그 인터페이스 가상에서 답입니다라고 흔히들 SF에서 얘기하지만 결국 인터랙션을 어떤 감각으로 해야 되는지 감도 안 올 텐데.
지난한 이야기죠. 그야말로 공상과학 소설이지.
그렇지.
말 그대로 창작물의 이야기. 네.
그런 아마, 거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빠를 겁니다. 인간은
단어나건데,
피디가 없으면 안 돼요.
단어나건데 저 비전에 안 나와요.
우리가 뒤져도 안 나와, 일단. 일단 우리가 뒤져도 안 나와. 그러니까 간단한 인터랩션 정도 거지.
많이 딴 얘기로 샜지만은, 많이 딴 얘기로 새는 거지만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콘솔에서 이런저런 신기능을 넣지만 개발사도 안 쓰고 플레어도 안 쓰잖아요.
예, 결국은
그런 거는 너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익숙해진 경험이라거나 익숙해진 학습치를 잃고 싶어 하지 않아요, 다들.
라기보다는 그 이상 뭔가를 더 익히고 싶지 않은 거지, 그냥.
그것도 있고.
실상 이런 기능이 나오면, 오, 씨발, 대단한데? 이렇게 나오다가, 결국은 이게 어찌되었든, 그게 기존에 했었던 경험하고 비교했을 때 한두 단계가 더 있다 그러면 안 해요, 그냥. 그냥 안 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그거를 한다고 해서 내가 좀 더 편해지는 것도 아닌데, 굳이 한 단계를 더 거쳐가지고 뭔가를 더 해야 된다고? 그거거든요.
스위치는 뭔가 변한다면은 좀 입력 방식이 좀 더 쉽게 변할 수 있을 것 같긴 하다. 뭔가 하면은.
그럴 리는 없어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절대.
조이콘에 터치패드 정도는 달아주지 않을까?
오히려 그런 터치패드는요, 내가 지금 스팀덱을 써서 하는 얘기지만, 진짜 안 씁니다.
그런가?
그거야말로 정말 안 써요. 그러니까 트랙패드는 왜 달아놨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자이로 같은 시장에서. 자이로 같은 거죠. 업그레이드 되면 쓸만하겠네요. 자이로 같은 거.
자이로도 솔직히 힘든 게 애초에 그 자이로라는 게 관성 타입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그러면은 익숙해지면 좋긴 한데 팔이 아파서.
근데 그거를 익숙하게 할 거면은 그냥 차라리 그 시간에 스틱 움직이는 게 더 빠르거든. 입력 지연 속도나 이런 거 생각하면은 지금 갖고 있는 컨트롤러 기반의 조작 방식은요 압도적이고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패미컴부터 지금 벌써 몇 년이 흘렀는데 조작기기 자체의 정밀성은 좋아질지언정 기본은 변하지 않아서.
네. 심지어 터치도 처음에 손댈 때야 그렇지 나중 가면은 화면 다 가리고 쓸모가 없어요. 오히려 나머지 저 정보 값을 봐야 될 부분은 손으로 가려야 되는 형식이 되잖아, 디패드가. 그래서 외부 컨트롤러를 끼우려고 봤더니 외부 컨트롤러는 또 연결을 해야 돼. 매우 번거로운 과정을 하나 더 거쳐. 근데 조작이 그렇다고 깔끔하냐, 그러면 그렇지도 않아. 지금 현존에 나온 것들 몇몇 개를 다 써봤는데, 하나같이 어딘가에서 조작이 어긋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터치도 매우 피곤하다. 모바일 상태의 디패드 디바이스가 편리한 구석이 없지 않은 거, 어딘가에는 편리한 구석이 있는 건 사실인데, 기본적으로 따져도 그냥 기본적인 컨트롤러 기능하고 비교해 봤어도 너무 복잡하고 너무 쓸데가 없다. 특히 스와이프나 그 홀드 같은 거는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없다.
약간 입력 장치는 뭔가 좀 더 편한 방법을 어떻게든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그거를 하려면은 굉장히 다른 분야하고 접목을 해봐야 되는데 이거는 인간 신체 인터페이스에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아예 진짜 다른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을 거면 이게 네. 제일 나아요.
한다 치면 게임 회사가 아니고 애플에서 할 것 같긴 하네요.
애플이면 그걸 이제 500만 원에 팔겠죠. 애플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어제 애플 신형 아이패드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너무 끔찍한 결론에 이르렀죠. 신형 M4를 도입한 프로랑 에어 버전이 나왔습니다. 2테라 기준으로 480만원이고요. 심지어 M4칩은 이제 애플펜슬 2세대를 지원하지 않아요.
이야.
그래서 애플펜슬 프로를 사야 되는데 이게 18만원어치입니다. 20만원 돈을 더 얹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대로 쓸 거면 제대로 이제 뭘 해가지고 뭐 아이패드가 아이패드를 새로 산다. M4의 성능을 끌어내기 위해서 M4칩을 사고 하면은 못해도 300만원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외부 yeah. 외부 그 액세서리까지 포함하면 심지어 이번에 그 매직 키보드도 호환 안 됩니다. 기존 거랑 매직 키보드 프로 또 사야 돼요.
역시 다음 휴대폰은 다시 안 들어가야겠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다음에 나올 아이폰이나 이런 것들도 가격이 굉장히 쎌 거라고 장담을 할 수 있고요.
아 이제 스마트폰에 그 정도 사양이 필요한가?
하기보다는 이제 그 스마트폰 시장도 이제 이원화가 된 거죠.
이원화가
고가 아니면 고가 아니면 저가. 딱 잘려버려서
허리가 없어 이제 그쪽도. 그래서 좀 말이 많았고 광고도 좀 말이 많았어 사실. 애플 맥북이나 이런 걸 다 프레스에 깔아 뭉겨버리고 신형 아이패드 프로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같은 광고를 냈는데.
너네 환경 보호한 다음에.
너네 환경 보호한 다음에. 첫 번째 환경 보호한 다음에. 두 번째. 니들 그거 무슨 각으로? 아무리 패드가 어느 정도 그 뭐냐 맥북이나 이 iOS 버전의 그 앱을 대체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있었던 맥 OS의 앱들을 대체할 수는 없거든요. 성능 자체가. 근데 지금 M4 아이패드 하나로 니들이 산 맥북은 3가 됐습니다 같은 광고를 해버리면은 맥북을 사용해서 업으로 삼는 사람들은 대체 뭔 이래가지고 굉장히 화를 냈다고. 그 관련 종사자들이 굉장히 좀 이 새끼들 미쳤나 이런 수준의 그런 반응들이 보였다고 해요.
이거는 아무튼, 문득 스쳐 지나간 생각인데
네.
다음 세대 콘솔이 만약 나온다고 치면은 AI가 어떻게든 쓰일 것 같긴 한데
근데 AI가 지금 꼬라지면은 AI한테 질문해서 네. 내가 좋아하는 게임 골라줘 했더니 그 파이널 소드 같은 거 뽑아주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말고 지금 저 그래픽 쪽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지만은 AI로 보정을 넣거나 그런 건 많이 하고 있으니까
아예 AI 기반으로 AI 기반으로 그 뭐냐 AI 기반으로 아예 소스 넣어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사실 그러려면은 SDK 안에 그 AI 엔진이 들어갈 구석이 꽤 적어야 되고 그게 상시 탑재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거 그냥 안 될 거예요 잘 그거 잘 안 될 걸
어디에서
그걸 또 갖고 와야 되는지도 문제고
어디에서
어떻게 그러면
어디에서 조작 지원 AI 같은 거 안 만들어주나
안 만들어주죠 그리고 그거를 우리는 핵이라 불러요
맞네요
그걸 우리는 핵이라 불러요
아예 모두가 핵을 좋아하잖아요 왜 그래요
아니 그 어시스트 조진 어시스트도 그 겨우겨우 네. 그 키마랑 경쟁하려고 맞춰놓은 거긴 한데 그걸 AI가 대신한다면 핵이잖아
생각해보면 적당한 핵은 모두가 좋아해요 게임패드로 그 조정 에임 보정이잖아요
네.
에임 보정 끄고 하는 사람 별로 없을걸
에임 보정은 네. 절대적이지 근데 그걸 이제 모두 헤드샷에 맞추는 AI가 나온다고 생각해봐라
절묘하게 플레이어의 습관을 학습해가지고 약간씩 보정해주는 수준으로는 안 되려나? 그런 거 있으면 플랫폼 그냥.
아, 저번에 그거 있었다. 그, CES에 그, 모니터에 그걸 넣은 게 하나 있었어요.
예, 네,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 그게 지금도 AI까지는 아니어도 있는, 아예 장르에 폭넓게 쓰이고 있는 게 있긴 있어요. 레이싱 게임의 드라이빙 어시스턴트라고.
아, 그렇죠.
그런 식으로 다른 장르에도 쓰일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결국 게임이란 거는 내가 얼마나 개쩌는 퍼포먼스를 해냈는가 하는 그 성취감이기 때문에 그것만 잘 안 들키게 보여주면은 그게 사실인가 아닌가 사실 관계가 없어서 결국엔 그건 전부 다 허구이긴 허구라면 허구인 거고
결국 어떻게 속이느냐인데 이걸 좀 더 기술적으로 테크니션하게 바꿔놓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아, 이걸 좀 더 그렇게 바꿔놓은 거긴 한데
약간 주제에서 벗어난 얘기인데 콘솔 에임 보정 있잖아요
네.
그게 좀 이슈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패드를 연결하면 에임 보정을 해주잖아요? 게임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경쟁 게임에서 키보드 마우스를 연결하는데 이걸 패드로 인식하게 만드는 어댑터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서 생겨났었습니다.
있었지, 맞아. 실제로도 그걸 갖다가 쓰는 경우도 꽤 있었고.
그러니까 한두 명만 특혜를 받으면 핵이지면은 전부 다 쓰면은 괜찮은 거 아닐까?
아니죠. 아니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플랫폼별 기종 전쟁이 돼버리기 때문에 또다시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사실.
그럼 모두가 원하는 거네.
모두가 원하는 시기면은 어떤 꼴이 나냐면은 키마가 더 유리해져요, 압도적으로.
핵전쟁 상호전 상호파괴.
상호파괴 지금.
사실은 모두가 콘솔을 하고 싶어 하잖아.
그런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한 결론이 된 것 같지만 넘어가도록 하고요.
마지막은 또다시 닌텐도 얘기인데 이거는 아까 나유정이 올린 거긴 한데 게임센터 CS 아리노의 도전장 1, 2 리플레이 이 영어 버전이 나오지 않을 거라는 뭐 닌텐도 에브리띵의 기사가 나왔는데 이 게임은요 애초에 그냥 일본 내수용으로 만든 겁니다.
저런 게임이 있었구나.
아리노의 도전장이라고 꽤 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게임이 있어요.
그게 영어판으로 나오는 얘기가 있었어요?
아니 영문판으로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나온다는 얘기가 어디선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매니아 동인 게임이긴 한데
매니아 동인 게임이지 이것도. 어머니 말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닌텐도 그 페미컴 리믹스의 연장선에 있는 게임으로 이제 저 일본 국민 게니콤비 요이코에서 이제 주로 나오는 아리노 씨가 그 옛날에 저 1대1대 게임 유튜버죠. 일본에서 굳이 따지면은 아리노의 도전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나왔었으니까 게임 켜망을 했었으니까 저 아저씨는
이거 디지털로 팔면 잘 팔릴 것 같은데 안 팔더라고요.
생각보다요. 이 게임 사실 저거 샀어요. 일본판 내가 어투 리플레이를 샀고 가격 꽤 세고요. 7,000엔대니까 기본적으로.
아니 게임 말고 그 방송.
아 방송?
어.
근데 그건 DVD로만 팔기 때문에. 왜냐면은 저거 일본 방송법 꽤 빡세요. 아예 바깥으로 못 내게 돼 있어 사실은.
그거 팬이 의외로 글로벌하게 있더라고.
글로벌하게 있지. 저게 일대 게임 유튜버라니까. 일대 게임 유튜버야 그냥. 굳이 따지면 곧 그 AVGN은 똥겜을 리뷰하지만 저 아저씨는 그냥 페미컴이랑 슈퍼페미컴 실기 갔다가 그 엔딩 보기 전까지는 제작진이 안 돌려보내주는 켜망의 원조경이 그 방송이라.
듣기만도 재밌네.
근데, 꾸역꾸역 깨. 근데, 그때 당시 저 아저씨 나이도 거의 30대, 40대, 거의 그때였을 텐데, 거의 초창기 했을 때도.
거기에다가, 그, 공략 없이 페미컴 게임을 한다?
공략은 주긴 합니다, 나중에 가면. 안 되면 공략을
너무 맡기는 게임인데.
공약도 안 주고, 그거 편기면 아까 자라 그러면은, 그거 고발해야 돼요.
그거 일단, 이제, PD를 그 자리에서 때려 눕혀도, 정당방위 성립이야, 사실. 근데 뭐, 그런 거긴 한데, 그런 이제, 하이라이트 부분 같은 경우가, 저 방송 저작권법 때문에, 함부로 못 내놓게 돼 있어서. 볼 사람은 DVD 사야지, 외부에서.
볼 사람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다 보긴 하더라고.
보통은 저거 누군가가 DVD를 긁어 와가지고, 어디선가 긁어 와가지고, 사가지고, 보는 거라. 그래서 유튜브 채널이 있기는 해요. 그, 게임센터 CX 공식 채널이 있기는 하고, 여차저차 어느 정도 구독자 모아가지고 사람이 돼서 연작이 되기는 했는데, 업로드를 최근엔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어딘가가 꼬였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 시기에서 그렇게 인기를 얻어가지고 나온 방송에서 이제 스피노프격으로 만든 닌텐도의 개발 허가를 받아서 스피노프격으로 만든 게임이라 저것이 해외로 나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사실은.
나올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게 신기한데.
그러네요.
좀 신기해 근데, 사실.
근데 세상에는 모르는 거예요. 슈로데가 한글화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저건 한글화 될 일 없어. 굳이?
그냥 진짜로 모르는 거야. 할 수도 있어.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냥 봤을 때 가능성은 너무 낮아요. 그냥. 너무 낮아요, 진짜. 저 원투 리플레이도 기존에 있었던 아리노의 노즈짝 1하고 2의 그 합본판이거든요. 합본판이자 추가 요소가 들어간 버전인데, 나 지금 땅, 저 백룡적 저 망할 게임 하나 때문에 지금 저걸 못하고 있어가지고, 아우.
엠파이어 세이비어 오퍼레이션 건즈는 이게 콘트라 콜라보인가?
예, 콘트라 콜라보예요.
괜찮아 보이네.
꽤 잘 만들었어요. 꽤 잘 만들었고, 컨트라 어레인지 곡으로, 컨트라 어레인지 곡하고, 이제 컨트라 스플릿츠, 게토, 하드코어랑 스플릿츠에 나오는 캐릭터, 16명인가, 12명인가, 16명인가 그래요. 나오는 캐릭터가. 맵은 이제 두 종류 추가되고, 무기도 꽤 많이 추가가 되고, 무엇보다 이제 스플릿츠 보스 중 하나였던 대각 로봇 빅 파마즈였나? 걔가 히든으로 나오는데, 아무튼, 소니 자체, 맵 구석이나 음악이나 스킬셋 자체는 꽤 잘 되어 있더라고. 다만, 이제, 이번에 추가된 무기의 진화형 같은 걸 찾는 게 좀 까다롭긴 해요, 이번에는. 무기 진화 구조 찾는 게 좀 까다로워서.
예, 안드로이드용 업데이트가 어디까지 돼 있지?
안드로이드는 아직 오퍼레이션 건지는 안 들어왔을 거예요.
스팀만은 사야겠네.
스팀으로 하시려면 스팀으로 사시는 게 낫고, 안드로이드는 아마 어몽어스까지 나왔을 거라고 보는데, 기억이 맞다면.
아니, 뭐, 음료 사케 값이니까 뭐, 일어나잖아.
2250원입니다. 지금 10% 할인일 거예요. 쓸 때 사자.
에너지 드링크 한 개 값이네요.
이게, 저기도 우리, 저거, DLC 값, 저기, 관련해가지고, 저 업데이트 공지 보면은, 저희도 저 가격으로 내는 게 맞냐면서 가격 올려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딱 이마저씨 미팅까지 나왔네 안드로이드 파 근데 그렇게 해서 손해를 보는 그렇게 해서 뭐 몇 명 추가하는데 개발비가 더 많이 들면 그건 저희 책임이지 가격을 안 올려서 생긴 책임은 아니잖아요 이딴 식으로 얘기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이 땅이 대단한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거 콘트라잖아요. 코나미 허가를 받았다는 게 제일 포인트야 사실.
맞아. 저번 주에도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지. 한 2, 3주 됐을 거야 벌써.
그러니까 뱀서가 결국은 그 초반에 이게 악마상 드라큘라 그 스프라이트 도용해가지고 이슈가 있었는데 그 당사자인 코나미가 콜라보를 해줬다.
콜라보를 해줘.
이 정도로 성공했으면 해줘야죠.
그래야지.
안 해주면은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리고 코나미는 악마성을 더 이상 내놓지 않잖아.
뭔가 하고 싶은 거겠지. 뭐가 하고 싶은 게 있나 보지. 그럴 수도 있지.
빠친코 내더만.
빠친코는 소중해. 지금 빠친코 업계는 대격변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들은 정보에 따르면.
뭔가 있나요?
뭔가 있어요. 아주 골 때리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여기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 대외비구나.
방송에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애초에 한국 사정하고는 상관도 없는 데다가 그냥 들으면은 정신이 아득해져.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POG 112회는 끝내고 저 썰을 들으러 가겠습니다.
네.
네, 그럼 다음 주에 봬요. 안녕히.
헬다이버즈 2 얘기도 있었고, 사실 이번 주에는 헬다이버즈 2 그 삽질 얘기도 있었고, 말하기 싫지만, 어쨌든, 철컹철컹을 버린 놈들 이야기도 있는데, 걔들은 다 버렸습니다, 일단.
헬다이버즈 2 얘기, 그냥 얘기해보죠. 헬다이버즈 2. 예, PSN 강제연동을 실시하려고 했다가, 비추 35만 개를 먹고 소니가 철회를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소니 잘못이에요.
네, 소니 잘못이에요. 순수하게
소니 잘못이에요. 애초에 그 스팀 상점 페이지에도 PSN 연동이라고 써져 있기는 했는데 누가 그걸 봅니까?
그리고 누가 그걸 봅니까? 연동을 한다고 하고 헬다이버 PSN을 서비스하지 않는 국가에서 헬다이버즈 2가 꽤 팔렸었고.
그러니까 소니는 소니가 잘못했어요. 이건 100% 그냥 이거는 경위나 이런 걸 다 따질 필요가 없이 소니가 모든 걸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그거예요. 소니는 PSN 그러니까 지금 헬다이버즈 2 유저수 많으니까 PSN 유저수 늘려가지고 실적 발표할 때 도움 제작 그런 생각만 했을 거예요 아마.
했겠지. 분기 발표가 그 정도, 있으니까.
그 정도였을 거예요 아마. 그 정도였을 거야.
근데 그렇게 생각이 짧을 줄은 몰랐다가 씨. 아무튼 뭐 그 사이에서 커뮤니티 매니저가 삽질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PSN은 예. 철회를 했고 커뮤니티 매니저는 잘렸습니다.
잘리만 하더라고요.
예.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또 무기를 러프했습니다.
아, 얘는 왜 이래?
또 그 전쟁 채권에서 나왔던 무기의 그 유탄 무기의 그 파편 데미지를 러프를 해가지고 그 원래 했었던 거 원래 이제 한 원래 이제 그 OP 무기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메타 무기에 가까운 폭발성 무기였는데 이제 그게 완전히 너프를 당해서 팀킬도 안 돼. 팀킬을 못하도록 막으려는 게 1차 의도였던 것 같은데 헬다이버즈 2는 원래 팀킬 게임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트레일러에서 원한 것은 강한 화력, 강한 팀킬.
근데 점점 그 슈퍼지구가 헬다이버를 대하는 태도랑 똑같이 가고 있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제가 하는 말이지만은 저기 저 밸런스 같은 건 개나 줘야 돼요.
원래 밸런스 갖다 버리는 게 맞습니다.
무조건 재밌는 걸로 그냥 추구해야지. 뭐 밸런스 잡고 뭐 균형 잡고 생각한다 하면은 다 망해.
다 망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밸런스 개빠이잖아.
e스포츠 때도 참 생각이 많았지만 여전히 생각이 많긴 하네요. 명확한 답이 없는 거다 보니.
그러니까 이건 e스포츠나 PVP를 지향하지도 않고 PVE로만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너프를 내리니까 사람들이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뭐 개발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게 라이브 서비스 게임이기 때문에 무기가 강해질 앞으로 계속 강해지긴 하지 약해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고삐를 잡아줘야 될 건 있을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리고 또 어지간히 게임 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걸. 그러면서도
알지. 이미 이 짓으로 몇십 년을 해 먹었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결국은 고인물 유저들도 결국은 새로운 무기나 메타를 발견하죠.
다 알면서 욕하는 거지 뭐.
뭐 그렇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PSN은 그냥 다들 욕하고 이제 유롱은 너프 같은 거는 욕하지만 한다고 PSN 때는 진짜 그만둔다였죠. 소니가 잘못했다.
소니의 과실입니다. 100%. 이거에 대해서 소니는 할 말 없어야 돼.
무기 너프 같은 거는 그래서 너 안 할 거야 하면은 투덜거리면서 그냥 하지만은 PSN 같은 거는 너 안 할 거야 하면 진짜로 안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스프레이 같은 PSN을 왜 써 대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강제화하지 않고 PSN 연동을 하시면 채권을 하나 드립니다. 이렇게 했으면은 사람들이 오히려 했을 거라고.
아 좋은 방법이지. 미끼리 애초에 사람을 홍보하려면은 그만한 돈과 미끼를 뿌려야 되는데 미끼 자체도 안 뿌리고 그냥 이제 너희들은 이걸 강제로 써야 돼라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냐?
그러니까 이게 윈도우즈 게임 포 윈도우즈인가 그때도 참 욕을 많이 먹었는데 배우는 게 없네요.
그렇죠. 배우는 거 없죠. 왜냐면은 저 사람들이 바라고 싶은 거는 그냥 우리 풀에 다 끌고 오고 싶은 거지 저 다른 플랫폼에서 저 사람들이 있건 없건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그리고 소니는 그 고정관념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회사예요.
이것도 소니의
이윤이니까.
이것도 양과 소니 쉴드를 쳐주자면은 크로스 플랫폼을 사용하는 그 서버라든가 이런저런 백번 서비스를 소니가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소니 입장에서 사실 아니 우리 서비스 쓰고 있는데 우리 쪽에 가입은 안 이게 말이 되는 거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건데.
할 수 있지. 근데 이걸 말을 하는 거랑 이거를 설득하는 방법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설득할 수 있었어야지. PSN 연동을 하면은 뭐 마스크를 드려요, 망토를 드려요, 채권을 드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 좋아요 하면서.
아유, 뭐 그러면 날씨 가장 더럽고 귀찮은데 아 물론 그렇다고 해서 PSN 가입이 안 되는 170몇 개국의 국가들을 아주 돌아버리기는 하겠지만.
그쪽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우회해서 가입하는 뭐 그런 게 떠돌겠죠 이제.
아, 그럼 떠들 텐데. 소니는 장사할 줄 몰라요. 이쪽도 막 저기 그 마소 욕할 게 아니야 소니는. 니들도 장사 못해.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뭐 이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진짜 갑니다.
게임 기업들은 진짜 삽질을 한다. 에이.
아, 영원한, 영원한 고통의 굴레야. 진짜 이걸 몇 번째 보고 있는 거냐, 나?
예, POG 612회.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봬요. 안녕히, 바이바이.